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경찰이 24일 민주화 운동가 6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홍콩 달러, 미화로 약 12만 9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지명 수배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경찰 산하 국가안보부는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한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배자들은 64세 정치평론가 청 킴와 씨, 그리고 캐나다에서 홍콩어 스테이션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는 62세 전직 배우 조셉 테이 씨 등입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홍콩 독립을 옹호한 위반 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테이 씨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콩에 대한 국제 제재를 촉구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위법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이 밖에 학생운동단체 스튜던트 로컬리즘의 전 대표 23세 토니 청 혼남 씨, 그리고 전 구의원이자 홍콩 데모크라시 카운슬의 활동가 29세 카르멘 라우 카만 씨, 그리고 69세 유튜버인 빅터 호 렁마우 씨, 이어서 홍콩 자유위원회 소속 19세 클로이 청 헤이칭 씨 등이 수배자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6사람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분리 독립 선동, 국가 전복,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으로 국가 안보 위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 수배자의 관련 정보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화운동가 7명을 도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자들은 후이치펑, 위안공이, 콕윙항, 얌케빈씨 등 남성 4명과 콕펑이, 후이웡팅, 시오 조이씨 등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의 여권은 취소되고 일체의 자격이 정지되며 관련 단체의 임시 이사직은 해임되고 부동산 거래 또는 합작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과 자금 제공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도 게시했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반군 조직들을 해체해 정규군으로 통합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과도정부 측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지도자 아메르 알샤라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HTS 연합 내의 다른 반군 지도자들과 협의해 각자의 파벌을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에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군 조직들이 합의에 참가했는지도 아직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이날 샤라가 반군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샤라는 지난 8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여러 그룹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이웃나라는 물론 서방 국가를 비롯해 시리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세계 강대국의 고위 인사들과 회동을 지속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앞서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13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이 막을 내렸고 24년에 걸친 아사드 전 대통령의 통치도 종료됐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한 파트너국 범주에 따라 총 13개 나라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9개 나라로부터 브릭스의 파트너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두 나라 정부가 24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야 외무상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지금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9마리 순록이 끄는 산타 썰매는 북극을 출발해서 날짜 변경선을 따라 남아있고요. 지구 서쪽으로 향하면서 동서남북 이동 중인데요. 썰매를 끄는 루돌프 사슴의 빨간 코가 내는 열기를 레이더와 인공위성으로 추적해서 인터넷 웹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그리고 전용 모바일 앱에서 영어와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용 번호로 전화를 하면요. 산타가 언제 우리 집 위를 지나갑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화나 영화 속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북미 지역을 지키던 미국의 공군과 우주군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24시간 내내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이면 70년째가 됩니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동심을 지켜주고 또 키워주려고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행사입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팽팽했던 1955년에 미국의 한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행사로 산타에게 전화 걸기 광고를 냈는데요. 실수로 잘못 적힌 번호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전신인 대륙방공사령부였고요. 국가안보전화로 걸려온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산타 역할까지 아주 훈훈하게 해냈던 어느 장교의 기치가 7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의 크리스마스 전통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노라드의 모바일 앱으로 산타 썰매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친 산타의 썰매, 지금 터키로 향하고 있다는 지도가 보이는군요. 지금까지 전달된 크리스마스 선물 약 28억 개나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4도,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요. 낮부터 평양을 비롯해서 양덕과 평양은 비가 섞인 눈이 내리겠고요. 자강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눈 내리겠습니다. 25일에서 26일까지 이어질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5mm 미만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고요. 개성과 함흥도 영하 7도, 원산은 영하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6도, 중강 영하 15도, 해산 영하 17도. 낮에는 평양과 청진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5도, 원산 9도, 함흥 10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1도, 해산도 영하 1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잭슨5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들으시죠.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가스를 계속 수입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친유럽 성향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민주진영 운동가 6명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를 비난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피코 총리가 22일에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지켜봤다고 23일 말했습니다. 또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유럽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는 것을 피코 총리가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피코 총리가 언급한 러시아산 에너지라면 이게 가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다른 많은 유럽 나라처럼 이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합니다.
네.
이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슬로바키아 등 여러 유럽 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이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 운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네.
새해 2025년 1월 1일부로 송유관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송유관이 닫히면 러시아산 가스를 받지 못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슬로바키아에 가스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전쟁 비용으로 쓴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코 총리의 중요한 목표가 러시아와 거래하려는 것이라면서 그건 피코 총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것은 슬로바키아와 전체 유럽의 큰 안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푸틴을 돕는 것은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러시아산 가스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그간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끊기는 것이 뭐 소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 공급 계약을 다변화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가스 운송 비용 상승을 막고 운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경로를 유지하려고 또 노력해왔습니다.
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끊기면서 생기는 비용을 우크라이나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피코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찬성하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약 5억 2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네.
피코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러시아 자산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보상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이 가능한 한 손실 보상과 관련된 해결책을 피코 총리에게 제시했지만 총리가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요청으로 특히 이 슬로바키아인들을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피코 총리가 그것을 또 거부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네.
피코 총리는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SNS,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횡단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대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슬로바키아가 가스 그 수입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네. 슬로바키아는 그동안 이 러시아 가스프롬과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수입했는데요.
네.
수입처를 바꾸면 운송비가 약 2억 3천만 달러 이상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20일 피코 총리를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떤 태도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피코 총리는 러시아가 계속 가스를 슬로바키아에 공급할 뜻이 있음을 푸틴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코 총리, 슬로바키아 총리인데요. EU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푸틴 대통령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정상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피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EU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와 EU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난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3일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 정부의 내각 구성을 끝냈습니다. 새 내각은 전직 장관과 민간의 이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는데요. 이번 내각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프랑스에 들어서는 내각입니다.
네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선택하고 총리 권고에 따라서 각료를 임명하도록 하죠.
네, 자 프랑스 내각 안에 중요 직책 어떤 인물들이 임명됐습니까? 네,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넹 전 내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브리노 르타유 내무부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리니 국방부 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부 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은 기존 의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아까 이번 내각이 올 들어 네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랑스의 내각이 이렇게 또 구성된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직전에 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세금 인상과 정부 부채 경감을 위한 지출 감액을 추진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하원 내 좌파와 그 우파 세력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졌습니다.
네. 새로 출범한 바이루 내각. 이념 면에서는 그러면 좀 어떤 성격일까요?
네, 중도 우파 내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RN은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이 사회당의 좌파 연합이 193석, 19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 마크로 대통령은 이 극좌와 극우 정당 인사들은 강렬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프랑스 의회 안에서 좌파 연합이 다수 세력인데도 총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 쪽에서 내세운 사람을 이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릭 멜랑숑 대표는 지난 20일 공개된 르파리 지행신문과 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을 통한 좌파의 약진을 인정하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멜랑숑 대표는 바이루 내각이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 내각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현안 어떤 것들입니까?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동안 여권과 야권이 예산안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한 탓에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프랑스 의회는 지난 16일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2025 예산 없이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바이루 총리는 최근 SNS에 프랑스는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2월 중순을 목표로 매우 빨리 신속하게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요즘 프랑스 정치권이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이 프랑스와 함께 EU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일에서는 또 연립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의회 불신임 투표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무너졌는데요. 독일은 정부 부채와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미, 대중국 관계 등 여러 부문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동유럽 루마니아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에도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했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민주당 PSC 소속의 마르첼 치올라크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가 23일에 의회 인준 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루마니아 의회는 총 의석이 466석, 466석인데요. 찬성 240표, 반대 143표로 새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네.
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 정족수 이 과반이 233표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네. 자, 루마니아의 새 연립정부가 친유럽 성향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연립정부는 친유럽 성향의 정당들로 구성됐는데요. 치올라크 총리가 대표로 있는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자유당, 그 외 헝가리계 정당인 헝가리 민주연합 등 이 소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이 사회민주당 PSD는 법무부, 노동부, 국방부 등 8개 내각의 이 장을 맡게 되고요. 내각 부서의 장을 맡게 되고 자유당은 에너지부와 외무부를 포함한 6개 부서, 헝가리 민주연합은 재무부 등 2개 부서의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네. 자, 치올라크 총리 새 정부 출범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신뢰의 위기이기도 하며 새 연립정부는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올라크 총리는 그러면서 연립정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올라크 총리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6월에 총리에 오른 이 치올라크 총리 이로써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방금 루마니아 치올라크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언급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루마니아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하죠.
네, 연립정부는 가까스로 구성됐지만 이 대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달 실시된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컬린 제오르 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후보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1위를 보였던 이 치올라쿠 현 총리를 따돌리고 1위에 오르는 그런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네네.
치올라쿠 총리는 지지율 3위를 기록하면서 이 최대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결선 투표에 나갈 후보를 내지도 못했었죠.
이 제우르제스크 후보가 깜짝 승리하면서 유럽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이 루마니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네.
제우르제스크 후보는 나토와 유럽을 비난하면서 유럽연합을 비난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선은 지난달에 치러졌는데 왜 대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네, 뭐 원래는 12월 8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제우르제스크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또 러시아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결국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마니아 역사에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재선거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 루마니아가 총선을 치렀네요.
네, 지난 1일 총선이 있었는데요. 사회민주당이 득표율에서 1위에 오르긴 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이 극우 성향과 친러시아 성향 정당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친유럽 성향의 정당들이 극우 세력 견제를 위해 연정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23일에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 바로 이 대통령 재선거 일정을 잡는 것인데요.
네.
치올라쿠 총리는 새 연립정부가 합의한 친유럽 성향 후보를 내세워서 신속하게 재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오늘 끝으로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 홍콩 당국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군요.
네, 홍콩 경찰이 24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6명의 민주진영 운동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 영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운동가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 100만 홍콩 달러, 미화로는 약 12만 9천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홍콩 민주진영 운동가들한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9년에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뒤 중국 당국이 2020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이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될 상황에 놓인 사람들 누굽니까?
네, 홍콩 경찰이 발표한 명단에는 지난해 영국으로 망명한 학생운동가인 토니 청 씨, 또 영국에서 활동 중인 정치평론가 청 키마 씨, 캐나다에서 라디오 방송인 홍콩 주민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조셉 테이 씨, 유튜버 빅터 호 씨, 또 홍콩 전 구의원인 카르멘 라오 씨와 홍콩 자유위원회 소속 클로이 청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홍콩 경찰이 이런 민주화 운동가들한테 현상금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이 유명 민주진영 운동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내건 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24일에 이렇게 추가로 홍콩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하면서 수배자 수가 총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콩 당국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정치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가 투옥됐고요. 일부는 이렇게 해외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홍콩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외에도 민주화 운동가들한테 또 다른 조처도 했군요.
네, 이 홍콩 당국은 24일 민주활동가 이 7명에 대해서 여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본법 제23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국가안보법인데요. 국가보안법인데요. 홍콩은 기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에 새로운 국가보안법, 이른바 기본법 23조를 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홍콩 당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이런 조처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Human Rights Watch,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의 마야 왕 중국 담당 부국장은 홍콩 정부가 활동가 6명에 대해 내린 체포영장과 현상금은 홍콩 시민을 침묵시키려는 비겁한 협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캐나다 시민 2명을 포함한 6명은 영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홍콩인을 위협하려는 이 홍콩 정부의 시도에 맞서 즉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네요.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홍콩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라면서 어떤 사람도 사법 외의 특권을 갖지 못하며 어떤 위법한 행위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홍콩과 중국 당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 비판 논자들은 이 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켰고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이야기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There'll be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and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Yes, the most wonderful time. Oh,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명령의 형태로 행정명령과 보고령 그리고 메모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대통령 명령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역사 속의 흥미로운 대통령 명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명령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명령은 1789년 6월 8일 워싱턴 대통령이 강료들에게 담당 부처 활동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지시한 형태였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14년 행정명령을 다룬 보고서에서 1943년 공공사업관리 프로젝트가 6월 8일 지시를 최초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열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해 10월 6일 북미 원주민과의 관계에 대해 워싱턴 대통령이 북서부 영토 주지사들에게 보낸 지시를 두 번째 행정명령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립헌법센터는 워싱턴 대통령이 연방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암시적 권한에 근거해 지금 행정명령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행정명령이란 용어는 1862년까지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 지시가 행정명령의 선구자였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적절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적했습니다. 1789년 6월 첫 번째 명령이 나오고 몇 달 뒤인 이해 9월 의회 합동위원회가 워싱턴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 기념 일자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대통령은 10월 3일 포고령을 내고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기념일로 삼자고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의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는 이를 최초의 대통령 포고령으로 간주합니다. 시간이 흘러 1794년 8월 7일 워싱턴 대통령은 위스키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지시하고 민병대에 반란을 진압할 것을 촉구하는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위스키 반란은 위스키에 부과한 세금에 반발한 농민들 봉기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포고령이 대통령에게 위임된 법률적 권한에 따라 발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스키 반란 포고령이 의회가 법률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처음 발동된 대통령 명령이었다고 이 재단은 기술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기 대통령 명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868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유진 맥카시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맥카시 상원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여러 차례 존슨 대통령과 경쟁했습니다.
유진 맥카시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자 로버트 케네디 뉴욕주 상원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의원이 대선 출마를 발표했을 때 많은 미국인이 케네디 의원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과 세계 모든 곳에서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68년 4월 4일 미국 최고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킹 목사는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4년 뒤인 1968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 흑인을 위한 민권운동에 앞장섰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수많은 흑인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이나 무법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민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으로 미국 흑인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의 죽음은 미국 내 거의 130개 도시에서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이 투입됐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미국 흑인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 폭동이 잇따라 일어난 뒤 민주당에서는 또 한 명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는 바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험프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떨어지자 뉴욕주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과 미네소타주의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과 메카시 상원의원은 존슨 대통령과 경쟁한 초기 예비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예비선거가 각 주에서 계속 진행됐습니다. 유진 메카시 후보와 로버트 케네디 후보 측은 두 후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유권자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카시 후보와 케네디 후보 모두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고 두 후보 모두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후보 모두 미국 시민의 권리가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인디애나주와 네브라스카주 예비선거에서 유진 메카시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리건주에서는 메카시 후보가 케네디 후보를 꺾었습니다. 다음에 실시될 큰 예비선거는 캘리포니아주 선거였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의 이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 케네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아마도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경선 끝까지 갔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케네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면 공화당을 물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호텔을 나설 때 누군가 케네디 후보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총을 맞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후보에게 총을 쏜 범인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인 시르한 비샤라 시르한이었습니다. 저격범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케네디 후보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정타, 최후의 결정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Hey, I heard that David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I didn't know that. What happened?
He didn't take the mandatory training for the third time, and the supervisor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존이 데이빗이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He didn't take the mandatory training for the third time, and the supervisor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을 세 번이나 받지 않았고 상사가 이젠 한계라고 했다는 거죠.
That was the last straw.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사소한 거지만 작은 일 하나가 사람을 폭발할 정도로 화나게 할 때, 마지막 결정타를 the last straw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It is the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한 돌을 넘어서면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낙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돌을 넘어선 무게를 지고 있는 낙타에게 더 이상 무게를 추가하면 안 되는데 지푸라기 하나를 얹어 놓으니까 더 이상 낙타가 견디지 못하고 등뼈가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That was the last straw.
더 이상 못 참아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the fight?
Yeah, it was bad. Even though what triggered the fight was a very small thing, David simply took Tom's chair without asking.
That's the reason Tom hit David?
I heard it wasn't the first time. He's been using Tom's stuff without his permission. Tom couldn't stand it anymore. That was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Tom과 데이빗이 싸움을 했는데 이유가 데이빗이 톰의 의자를 물어보지 않고 쓴 거죠? 별거 아닌 걸로 데이빗이 톰에게 맞았습니다. 톰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Tom couldn't stand it anymore.
내가 듣기로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I heard that it wasn't the first time.
그는 톰의 물건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He's been using Tom's stuff without his permission.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That was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어떤 상황에서 그게 결정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That was the last straw for me. It was the final straw for me.
비슷한 표현으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다라는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My patience is wearing thin.
Thin, T-H-I-N, thin, 얇은이란 말이죠. 인내심, patience입니다. Wear thin, 약해지다, 참기 어렵다라는 수건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is late again.
My patience is wearing thin now. I have to do something.
I understand. I was sympathetic at first, but not anymore.
데이빗이 또 지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제가
My patience is wearing thin now.
내 인내심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존의 대답도
I was sympathetic at first, but not anymore.
처음에는 동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최후의 결정타, The Last Straw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David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I didn't know that. What happened?
He didn't take the mandatory training for the third time, and the supervisor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마지막 결정타. 그게 결정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That was the last straw for me.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할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열렸던 주요 7개국 G7 회의의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잔인한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7대 주요 선진국의 결단과 노력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G7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27 countries have now signed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with Ukraine to help provide for their deterrence and defense capacity over the next decade.
블링컨 국무장관은 27개국이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억지력과 방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50 countries who have been supporting Ukraine and I believe based on everything I'm hearing we'll continue to do tha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있으며 제가 들은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듯이 남은 행정부 기간 중 우리가 결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2025년까지 싸울 수 있거나 협상을 한다면 힘 있는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은 그 이상으로 1,500억 달러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so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Ukraine's defense is because The aggression being committed by Russia is not only an aggression.
블링컨 장관은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방위에 관여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행위가 우크라이나와 국민에 대한 침략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 시스템의 핵심이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개념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는 침략자에게 청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쟁으로 가는 처방이며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호세 펠리치아노의 펠리스 나비닷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